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반드시 율법을 쫓아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과 그것은 비복음적이라고 반대하는 측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 바나바, 바울이 차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증하는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 할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돌보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케토마이는 절망, 고통 혹은 좌절 속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을 직접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당신의 부성적 엄격함으로 이방인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의 모성적 사랑으로 이방인마저도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그 증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여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은 베드로 개인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리말 성경에는 야고보 사도가 명사형으로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마치 그 공의의 석상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이 동사형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문의 뜻도 우리말 의견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오 에고 크리노. 그러므로 내가 판결을 내린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변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됩니다. 동사만 보면 그 동사와 관련된 주어를 절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쓰지 않아도 될 주어를 굳이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주어를 강조할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참관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의 권위로서 더욱이 자기 자신이 인용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내가 판결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판결하는 내용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판결 내용은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이미 구원해 주신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또다시 할례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판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괴롭히다는 동사가 현재형 부정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현재형 부정사는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범법 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또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행위이면 베드로 사도 역시도 10절에서 그들의 그 행위를 자신들도 멜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의 목에 씌우는 범법 행위라고 판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목에 자신은 풀 수 없는 멍에를 더 씌우는 것보다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받은 멀쩡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행위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라고 판정한 야고보 사도의 판결은 참으로 명판결이었습니다. 당신의 모성적 사랑으로 그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그보다 더 잘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동생다운 판결이었고 예루살렘 공의회 초대 의장다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에 있는 양들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 주위에는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의 물을 휘저을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서든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전승 때문이었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밤낮 누워만 있어야 되는 중환자였습니다. 설령 천사가 하루에 수십 번 내려와서 수십 번 물을 휘젓는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없는 그 중환자에게 그 못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지가 멀쩡한 병자들이 먼저 못 속으로 뛰어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라면 그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없어 밤낮으로 누워있어야 하는 그 중환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환자들은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 골몰할 뿐 어느 누구 한 명 그 불쌍한 중환자를 거들떠 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부유한 병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38년 된 중환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 환자는 예수님께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을 때에 자신이 가장 먼저 못 속에 뛰어들 수 있도록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중환자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의 권능이 그 중환자에게 임했습니다. 38년 된 중환자는 내가 언제 아팠었느냐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적대기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중병에 갇혀있던 불쌍한 사람이 그 중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면 그 중환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적어도 그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나음을 입은 그 환자와 더불어 기뻐하며 축하해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음 입은 그 환자를 안식일을 범했다며 비난하고 괴롭혔습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중환자가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있던 거적대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38년 된 중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그 환자와 더불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삼아 정죄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유태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 생명을 입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대열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누구보다도 더 잘 준수한다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개종자를 찾기 위한 전도 활동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전도 활동에 열심인 바리새인들이 지옥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종자들이 하나님 앞으로는 정작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앞길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범죄자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복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도처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복음에 뒤이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책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복음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뒤따르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시라도 교회가 교회 그 자체를 말씀보다 더 중요시해서 교회를 말씀보다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추악한 인간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성경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38년 된 중환자가 새 생명을 입었음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서 정죄하고 괴롭혔던 유대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릇된 유대교의 교리와 관습을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의 개종자를 찾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전도 활동에 열심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옥 자식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종파의 그릇된 교리와 관습을 절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혔던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를 금과 옥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명분에서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괴롭힘을 당하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줄곧 유대교 지도자 무리와 맞서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세속적인 이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그릇된 교리와 전통과 관습의 멍에를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의 목에 씌우고 괴롭히는 추악한 인간 집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494년 전에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마르틴 루터가 기치를 올렸던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성 바티칸 성당의 건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며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거룩한 로마 천주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돈으로 거래할 정도로 타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앞에 자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교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도와 교리와 관습으로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추악한 인간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마르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부르짖은 것은 가톨릭 교회가 뒤바꾸어 놓은 복음과 교회의 순서를 원상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앞세울 때에만, 교회가 말씀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교회가 말씀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틴 루터가 신구교할 것 없이 교회의 역사에 끼친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494주년을 기념하면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행사의 규모와 횟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교회 개혁의 구호도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49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맞섰던 그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더 부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즉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가 부패했다면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과 교회, 복음과 나 자신의 순서를 뒤바꾸어 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금 나의 경제적 소득이나 소유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직책이나 업무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례하거나 무책임한 나의 언행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종교적인 열성과 관습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처럼 굳은 나의 신념과 이념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내 자신의 순서를 뒤바꾸었기 때문이요.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요. 교회 개혁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용기 있는 개혁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는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부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복음과 교회, 복음과 나 자신, 이 순서를 언제 어디에서나 존중하는 참된 사도행전의 삶을 역학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 삼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가 모인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밝히고 맑히는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개혁 49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종교적 열심과 열성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경제적 소유나 소득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업무나 직책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무례하거나 무책임한 언행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념이나 신념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의 대상은 언제나 내 자신이고 교회개혁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됨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과 교회, 복음과 나 자신의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순서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나의 신앙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삶은 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백해 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임인 이 땅의 가정과 교회가 명실상부한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